전에 없는 환영을 해주셔서 약간 어색합니다. 우리 현상교회도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환영도 해주시군요. 지난번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이 아닌가. 역시 성도가 힘이군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우리가 이렇게 강단교류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또 저희 함께 오신 재직분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꽃을 피우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상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줄 알고 제가 자료만 건네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약한 게 있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좋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닙니다. 특강입니다. 특강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눕지만 않으시고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잘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잘 작동되나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또. 아, 아래 겁니까? 아,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1부와 2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부를 마치고 2부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현상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차 전도여행 그림인데요. 저기 수리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소를 지나서 뭐 더베 또 루스트라 이고니온 뭐 수리안 비스디안디옥 이렇게 해서 저기 위에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 과정을 저희 교회 자녀들은 다 이걸 압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지명을 한번 보십시다. 유럽에 가게 되면 유럽에서 이제 첫 번째 마게도냐 성 수도였던 빌립보를 들리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들린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어디입니까? 빨간색? 저기가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 들어보셨죠? 이 그림이 베레아의 그림인데요. 자, 이 베레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일전에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참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죠.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조금 과격했습니다만 베레아 오게 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무 신사적인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말씀을 너무 간절히 받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로 좀 번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준 있고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상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갖는 인상이 베레아 성도들이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부인하시는군요. 자, 근데 이 저녁까지 나오신다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상교회 생각하면 참 신사적인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은 이 강단 교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좀 고상하고 수준 있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더라도 우리 현상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과연 누굴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지성사, 정신사, 사상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고의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예외죠. 예수님 완벽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인류 속에서. 누굴까요? 오늘 주제를 보시면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누굽니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인데, 자, 어거스틴의 역사적 평가를 좀 볼까요? 이게, 자, 이 역사적 평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교부, 초대교회의 완성자, 초대 기독교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자, 사상가, 서방 로마 교회의 아버지, 정통신학의 아버지이자 근원지, 모든 신학의 기초를 제공한 위대한 신학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정도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캘빈도 이렇게 이런 칭송받지 못합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어거스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하버드 철학 교수였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느 분야에서 세계 탑이냐면 수리 논리학이라는 분야예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멋진 말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씩을 뽑으라면 철학 분야에서는 플라톤이요, 신학 분야에서는 어거스틴이다. 이런 정도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분 정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어거스틴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거스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만일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 역사는 지금 같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요 세 사람만 보십시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가 소위 로마 캐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로마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성인 반열에 이르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신학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누굽니까? 마틴 루터지요. 종교개혁의 시발자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 칼빈 목사님이죠. 어거스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인물들은 역사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말할 때에 중요한 신학적 테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지, 예정론, 칭의사상,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러한 개혁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런 신학적 사상들은 다 어거스틴에게 태동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어거스틴은 어떤 신학의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로마 캐톨릭도 보겠습니다만 로마 캐톨릭이나 또 우리 개혁주의나 어떻게 보면 극인 같은데 그러나 신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천재가 인류 사상사에 놀랍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때에 어거스틴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가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사상가들의 어떤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 세 사람을 뽑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플라톤, 어거스틴, 칸트입니다. 물론 이분은 더 칸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를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오고 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흘러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거스틴은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신학이나 어떤 그 역사에만 그의 영향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인정을 받는데, 이 책 보세요. 여기 이제 어거스틴이 43살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씁니다. 한 170여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하고 또 반드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라면 읽어야 할 책으로 정평이 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고백록이라는 거예요. 고백록. 저도 이제 고백록을 우리 교회에서 고백록 읽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어서 늘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고백록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은요, 성경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하고 영국의 교회사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헨리 체드윅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서구 문학 역사에서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백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의 개인적인 삶의 자서전 정도나 아니면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참회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하고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특별히 우리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유럽에 있어서 어떤 사상사를 한다, 철학을 한다고 할 때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모든 인류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주제인데요. 이 물음에 대하여 던질 때에 어거스틴이 답변을 합니다. 이 고백록에 보면 제11장에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모든 철학자들 또 오늘날에서는 최첨단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있다고 그러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무엇입니까? 자,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시간 말고 영혼이란 말 쓰죠? 그럼 영혼은 무엇일까요? 그럼 영혼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뭔가 알 것 같지만 그런 알쏭달쏭하고 사실 누가 물으면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시간을 딱 제가 보고 7시 38분을 가리킨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지금 몇 시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 말 자체가 가능하려면 먼저 지금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더 이상 지금이 아니지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시간은 지나서 그 시간은 과거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과거는 존재하는 것인가? 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사라져버린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지금은 사라졌고 과거로 갔고 과거는 더 이상 나한테 없다면 그럼 과거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과거가 나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기억 속에 있죠. 제가 지금 한 30분 전에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대담 나눴던 그 시간, 그건 과거죠. 근데 그 과거는 나에게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로 있는 게 아니죠. 뭘로 있습니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자, 지금 7시 41분이니까 이제 9분 후가 되면 7시 50분이 됩니다. 그럼 7시 50분이 되려면 9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분 후는 아직 나에겐 오지 않던 현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은 나에겐 지금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지만 정말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에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말할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식이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이 화살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화살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모든 인류가 시간을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이 시간에 가는 도식이 여러분,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맞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시간을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고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여기 아인슈타인 형님이 나왔을 때 이전까지의 인류가 가지고 있던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도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뭡니까? That's all wrong. 모두 잘못된 거야. 그 다 가짜야.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보세요. 다 다른 시간이죠? 시간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현대 요즘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물리학자예요. 현대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이 아마 이분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 유명한 책이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벨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로벨리 보세요. 우주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도 않고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시간으로 말하면 생각하면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것을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물리학자들의 이해는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주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현재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구를 떠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가서 지구의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구에서도 우리가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예요? 예,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죠. 보신 분들 있죠? 그 유명한 앤서 해서 뭐 누구죠? 그 앤 해서웨이인가요? 그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매튜 맥커너인가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 별과 별 사이라고 뜻이에요. 이제 이게 행성 멀리 있는 우주에 이제 우주선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밀러라고 하는 행성을 탐사하러 가는데 이 행성이 블랙홀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박사가 쿠퍼와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이렇게 딱 장비를 착용하고 이 밀러라고 하는 행성 가니까 지구와 환경 되게 비슷해요.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탐사를 합니다. 딱 3시간 탐사하고 딱 들어왔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지금 우주선 안에 있던 한 남은 박사, 로밀리라는 박사인데 그 박사가 폭삭 늘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은 3시간을 밖에 갔다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2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자, 이 밀러 행성은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중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중력이 높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중력의 질량이 클수록 시간은 늦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걸 가리켜서 시간 지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 행성은 그 우주선이라고 하는 지구 환경보다 너무나 중력이 큰 결과 그 밖에서 한 시간은 지구 안에서 지구 같은 환경에서는 무려 7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박사가 밀러 행성에 간 지는 3시간밖에 안 됐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주선 안에서는 무려 21년이 지나버린 것이.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폭삭 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간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중력은 질량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휘게 되어진다.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얇은 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얇은 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사람이. 근데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탁구공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탁구공을 올려놓는 거와 거기다 볼링공을 올려놓는 생각해 보세요. 탁구공을 올려놓으면 그 천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천이 쑥 밑으로 빠지면서 천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시공간 왜곡 현상인 것입니다. 질량이 큰 공이 올라가면 천 주변의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의 크기 탓 때문에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변형되어지고 구부러지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또 이해하시려면요. 이제 산지, 루벨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예, 산하고 여기 산지하고 그다음에 평지하고 비교해보면 중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더 중력이 셀까요? 평지하고 산 높은 곳하고 어디가 중력이 셉니까? 지구의 중력은 지구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끌어다니는 힘이 중력이니까. 지구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더 강한 것은 평지겠지요. 그러니까 평지보다 저기 산 높은 곳에는 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어디가 더 빨리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산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빨리 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할 것 같지만 TV 다 보셨잖아요. 어때요? 다들 늙어 있어요. 아, 저도 몇 번 보는데 나 옆에 가로치고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다들 그러면서 좋대요. 막 자연. 왜냐하면 산 높은 곳에 가면 시간이 빨리 지나기 때문에 빨리 늙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평지에서 멀쩡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잘 살려면. 자, 여하튼간에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원리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쉽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E는 MC 제곱이죠. E가 뭡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는 뭡니까? 이가 뭐죠? 예. 에너지입니다. M은 뭐예요? 질량이에요. C는 뭡니까?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우주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하고 우주선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시간이 한 7초가 움직여질 때 밖에서 보는 것은 10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경기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늦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성경적인 원리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무엇이 시간이 더 빨리 가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요. 할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놀기만 하는 사람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소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내가 관찰자로서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도 같고 한 달도 같고 1년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했죠? 이 사상은 사실 뉴턴의 생각이죠. 전근대적인 물리학적인 생각인 것이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같은 질량과 같은 어떤 분량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뉴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뉴턴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중력이 엄청난 속도로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중력의 그 질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블랙홀이라는 것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좀 표정들이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뭐하냐 이런 표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설마 뭐 이런 걸 안 배우신 거나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예, 네, 그죠? 오늘 특강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저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오늘 저기 와서 지금 저런 걸 하고 이런 표정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질문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싸우실 것 같으니까. 그죠? 자,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전화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멀리 떠나 있는 딸에게. 얘가 지금 뭐 해? 그래. 미국 가 있는 딸에게, 휴학 가 있는 딸에게 전화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해? 그러면. 엄마 나 지금 자고 있어. 여기는 지금 아침인데 거기는 밤이니? 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느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구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공항에 내리면 시간을 맞춰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주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우주로 개념을 넓혀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별이 있죠. 여러분, 광년이라는 거 아시죠? 광년이라고 하는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8광년 하면 빛의 속도로 8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하늘에 있는 그 별이 한 8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지금의 별이 아니라 8년 전에 있는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먼 곳에 있는 별로부터 오는 빛은 8년 전에 쏴서 지금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내 위치와 8강년 떨어져 있는 위치라면 내가 여기서는 지금 현재라고 하면 저기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는 거고 저기 과거에서 나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 만들어질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왜냐?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전혀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 겨우 적용되어지는 것이 지금이고 현재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고 어떤 법칙인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만 지금 물리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다시 말하면 물리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시간은 빠르게 흐를 수도 있고 느리게 흐를 수도 있어요. 아까 밀러 형상에 갔던 것처럼 뭐죠? 밖에서 흐른 3시간이 안에서는 20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했을 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무질서도라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의 열이나 또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충격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서 무질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 컵인데 컵을 가지고 딱 깨트렸잖아요. 그러면 깨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시 스스로 조립돼가고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엔트로피는 이런 개념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것 자체는 시간이 아니라 엔트로피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현대 물리학이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인데, 그러나 이걸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시간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면 왜 엔트로피가 낮았다가 갈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란 개념이 왜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는 물리학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롤리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부적인 것들 알 수 없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은 맞지만 왜 그러한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이게 세계 최고의 현대 물리학자의 시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흐르지 않는, 시간을 흐르지 않는 책을 읽으면 중간에는 좀 재밌는데 결론이 너무 허무해서 결국 그걸 덮어버리게 돼요. 다 읽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부입니다. 원래는 쉬는 시간이에요. 쉴 필요 없겠죠? 괜찮죠? 그냥 가도 되겠죠? 네. 자, 2부. 이제 2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의 개념을 제가 쭉 설명해 왔는데 여기에 왜 지금 시간을 말하면서 어거스틴을 말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물리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끝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가 이제 쇠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현대 과학도 해명하지 못한 시간의 본질과 개념과 시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깊이 사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은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시간 탐구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시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어서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도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 사람만큼 시간 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해낸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믿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죠. 이런 유명한 분,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뭐 이분이 뭘 한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현상학이라는 이 철학 분야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분이 한 말은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난해한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제시한 해결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자랑하는 현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이해에 있어서는 그 문제와 실험했던 이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상가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잘 모르셔도 되지만 내적 시간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모든 아이디어를, 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어거스틴에서 가져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숫자로 쭉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다 자기의 아이디어가 어거스틴에게 받은, 이건 무신론자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 고대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에 대한 본질, 개념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초기의 위대한 화가죠. 예술가죠. 그분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이지요. 지금도 바티칸 궁전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거스틴 이전에 인류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분들이 다 사실 한 곳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지만 그 소위 말하는 그리스 헬라 문명, 서양 문명의 정신적인 초석이 되어지는 그 문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철학자들,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것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에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처럼 시간이 없는 것이, 시계가 없으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이 반복되어지는 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것, 또 우주의 천체가 순환하는 어떤 주기들을 파악해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상을 정리했던 대표적인 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그림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에요. 이 아테네 학당 중심에 보면 두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에 있는 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재밌는, 뭐 이 그림 다 아시는 거죠? 이 사제지간인데 플라톤의 손이 어떻게 향하고 있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를 가리키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가르치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아래를 가르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모든 진리와 본질에 대한 관심이 초월 세계에 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데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의 존재는, 그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초월의 세상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초월을 봐라. 다른 말로 영혼의 세계를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반면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상 세계지요. 선상 세계를 통해서 그 세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초월의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분은 그야말로 무슨 모든 서양 사상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분들이죠. 자, 플라톤의 시간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어떤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주의 질서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데미우로스라고 하는 신적 존재는 인격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어떤 질서냐면 뭐 지구,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정한 천체의 순환 운동을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 운동이 진행되어지는 걸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매일 똑같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순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시각각 다 변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다는 것 자체는 영원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시간은 영원일 뿐이고 영원, eternity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시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 변화,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시간이 아니다. 진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 초월에만 있다라고 해서 진짜 시간으로 관심 가지려면 초월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의 입장과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이 주장하는 영원 초월이라는 세계는 인간으로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로서 어떤 현상을 말하려고 하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1초, 2초, 3초, 4초처럼 흘러가요. 근데 흐른 때 뭐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운동과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죠.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근데 하나도 안 변한 겁니까?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안 변했다는 말은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운동이나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느끼는 것, 이것 이 운동, 이 변화 이것을 시간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는 항상 운동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인데 이런 시간의 흐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운동과 변화 사이에 보세요. 지금 이전의 운동, 이후의 운동이 있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전이고 이후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 변화와 운동과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어서 나에겐 존재하지 않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 또한 나에게는 없는 것이어서 지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이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플라티노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창시자를 통해서 다시 뭐 영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철학적 사상을 한데 정리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과거에 있는 것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사상사적인 내용들을 그냥 무질서한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진리의 개념에다가 녹여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시간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고백록의 11장에 나와요.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을 최초로 극복한 철학자 혹은 사상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 최초로 정확하게 이해한 대학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전하고 이후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어떤 반복적인 흐름, 운동, 변화 이런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어거스틴 이전에는 시간을 사람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에서 시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의 변화나 운동 그 자체는 절대로 시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본질을 처음으로 인간의 내적 세계의 이해 속으로 끌어당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 시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러한 이해를 갖고 됐는지를 뭐 그냥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가 쓴 직접 쓴 책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서 고백록의 내용 자체를 라틴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자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거스틴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 뭐 보입니까? 그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모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조차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오니 당신이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 시간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백록 또 하나 볼까요? 당신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시간을 앞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시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어거스틴은 맨 처음부터 시간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데 시간의 창조, 그 유명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다 이해하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던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시절에 시대에 어떤 생각이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꼭 성경에서 가르쳐주면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도 이거 누가 질문했냐면 마니교라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겠지. 좀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위트 있는 분이에요. 이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요즘 같으면 박장대소할 내용으로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기 전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게 현대 물리학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시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불러야 될까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본질에 관한 것인데 또 얼마나 위트 있는지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잘 이해하여 그 대답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시간보다 더 친근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날마다 시간을 말하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몇 시에 뭘 먹었다,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도 모릅니다. 아, 엄청 위트 있는 얘기인데. 아, 이렇게 심각하나요? 아, 자기가 시간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생활 속 우리 시간을 말하니까 나는 다 내가 다 몇 시에 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몇 시에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시간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뭘 묻지 않는다면 시간을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안다면 물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궁금해 할 수 없는 것이죠. 알 듯 모를 듯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려고 한다면 시간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먼저 시간이 있는가, 시간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이 시간의 존재성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면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시간의 존재, 시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간에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적당치 않다고 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걸 1600년 전에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과거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시간이 있는가? 물을 때 뭐랍니까? 시간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은 자연현상의 어떤 운동이나 변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측정한 단위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이 시계의 이 운동하는 내용은 지금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에 대한 측정일 뿐이지 이 자체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은 도대체 뭔데? 시간이 도대체 있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위트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에게 과거가 있는가 그럴 때에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는 어떻다고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은 없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있는가? 미래는 오직 나에게 오지 않은 현재죠? 나에게 현재로 와 있을 때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미래도 나에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묻습니다. 그럼 현재라는 건 정말 있습니까? 물을 때 뭐 어떻게 답변합니까? 아, 그것도 되게 어렵네요.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현재는 곧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재도 현재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를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기준으로 볼 때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흐르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틈이라는 게 있어야 돼. 틈.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잖아요. 현재라고 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 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틈을 쪼개고 쪼개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현재 순간이 과거로 바로 지나가 버리니까.
그럼 이 틈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틈이 있었는데 이 틈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건 관찰, 물리적 관찰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곧바로 과거가 되고 미래는 곧바로 지금 현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스틴 이렇게 답합니다. 진정한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구 밖에 있는 우주의 시간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과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보세요. 어거티는 이렇게 사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인식은요. 자,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우리가 분명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의 첫날이 하나님께서 한날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한 표현을 무지무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감하신 편이기 때문에 우리 믿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는가부터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Eternity. 이것은 시간의 변화나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영원은 인간의 시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랙홀 같은 시간이에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시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고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모든 걸 아실 수가 있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여러분 편재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만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고 어디나 존재하시고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말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유일하게 시제라는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제가. 뭐만 잊어서 완료형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뭐냐?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에 보세요. 맨 아랫줄. 노란색을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사람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날이죠. 그 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고 항상 언제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아니고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람의 인식.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명확히 드러나 밝혀진 것은 미래의 시간이나 과거의 시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아마 있다고 한다면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어스틴 이전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인간 밖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인간 밖에 있는 사물과 자연의 운동과 변화가 시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즉 과거의 일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일은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요, 미래의 일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자, 과거는 사라져버렸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는 뭘로만 남아있습니까? 과거의 현재가 나에게 있어서 뭘로 남아있습니까? 기억이라는 걸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생각하는 그 과거는 뭡니까? 과거가 아니죠. 과거 속에 있었던 현재지요. 그 과거 속 현재가 나에게 지금 현재인 나에게 뭘로만 있는 거 존재하는 겁니까? 기억으로만 존재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미래에 있어질 기대하는 어떤 일은 나에게서는 어떻게 와 있습니까? 기대라는 것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사실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으로,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의 형태로 남아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모임 갖기 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현재는 사실 나에게 시간으로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럼 나에게 없는 겁니까? 있어요. 뭘로 있습니까? 과거의 현재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 뭘로 남아있습니까? 기억으로 나에게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집에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그 시간은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내가 미래 그 현재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될 그 사건은 나에게 뭐로 있는 겁니까? 기대라는 것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의 직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영혼, 마음속에 있는 기억과 직관과 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을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직관으로서의 현재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현재의 직관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 현재를 기억하게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현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이거는 실제 시간이 아니고 의식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분산, 디스텐치오 마니마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지금 현재에 있죠. 내가 현재의 현재죠. 현재의 현재가 과거의 현재를 뭘로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뭘로 우리가 관계한다고 했습니까? 기억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는 나에게서 기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직관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되고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이 상황이 바로 영혼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분산을 통해서 우린 직관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현재로부터 과거의 기억으로서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기대로서의 미래의 현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결핍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현재를 내가 기억할 때에 어떻습니까? 과거에 엄청 많은 현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재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과거 현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과거를 생각하는 기억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50평생을 살았다고 할 때요.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 현재의 기억이 놀랍게도 사람은 예를 들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일에. 근데 그 한 트라우마는 과거 전체에 있어서 한 순간일 뿐이에요. 과거의 한 현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거의 하나의 현재, 편린 같은 그 현재가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현재를 다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만 기억하는데 그 기억들이 놀랍게도 더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보다 어떤 부정적이고 괴롭고 힘든 일 자체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합니까? 결핍되고 고통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 비참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자로 있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인 내가 불안하죠? 근심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럼 나의 미래의 기대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현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과거와 미래와 함께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유의합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과거는 과거 일에 대한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은 기대로서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일이나 미래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올 일들이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 미래도 그렇게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카르페 디엠. 현재만을 즐겨. 현재를 즐기는 것이 너의 인생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현재적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는 게 바로 영혼의 집중입니다. 영혼의 집중. Extend animae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개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시간론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시계로 잴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마음으로 잴 수 있는 마음의 시간으로 구분하는데 그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 시간과 마음의 시간인데 분명한 것은 영혼 자체는 어디에 구속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시간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물리적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마음 안에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의 시간으로 살아가냐면 카이로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인데요.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제한되거나 이런 시간 속에 억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혼과 마음 자체는 이런 물리적 시간 속에 제약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일에 그 트라우마가 현재를 괴롭게 하고 미래의 일도 두렵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자체가 어디에 구속당할 수가 없는데 구속당한다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침 구속당하죠? 지금도 우리가 제가 시간에 구속을 당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눈치도 본단 말이죠. 이런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 그렇죠. 영혼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는 기억으로서 현재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로서 우리 안에 있는 통합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하나님으로 시간이라고 할 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이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시간이 전제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새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 3장에 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이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죠. 이 때가 오늘 처음에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자체는 제한된,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통합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육체는 물리적 시간 속에 제약받을 수 있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은 영혼의 분산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신이 과거 어릴 때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해 보니까 그 공통점이 이렇게 뭐냐면 마음이 분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중하지 못하는 특별히 청소년기 그 일이 나타납니다. 어디 집중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은 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론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죠. 사람이 영혼 자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는 방식은 비본질적인 하층적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영혼의 집중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내겠습니다.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알람 아닙니까, 목사님?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이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현상교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알아요. 그러나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만 더 주세요. 예. 자,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더 볼까요? 그 전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때가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해요. 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했는데 그 시간은 물리적 시간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단위일 뿐입니다. 진짜 시간은 뭐냐? 여러분,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16절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가 단지 말하는 24시간, 365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적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라고 그랬죠? 그 항상 오늘인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왜 그런 시간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항상 현재로 나를 바라보시고 항상 현재로 나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물리적 시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이후까지 사실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 시간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50년,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으로 우린 끝나는 인생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현재를 살지만 영원을 사는 자예요. 그럼 현재를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항상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항상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성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이후의 내용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상전들이여, 종들이여, 아비들이여, 자녀들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삶, 부르신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고 또 부모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부름받은 그 삶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하고 상고하여 방탕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시간일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